여러분, 아이들이 가끔 부모님들에게 엉뚱한 소리를 하기도 하죠.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대학을 4년 동안 다니려면 엄청난 돈이 드는데 아버지, 어머니 절반만 깎아드릴 테니까 절반만 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해서 일찍이 성공할 테니까 대학 들어갈 경비 반만 주세요. 여러분, 대학생 하나 시키면 돈이 얼마나 드나요? 계산해 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 있죠. 요즘 등록금이 웬만하면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4년이면 거의 4,000만 원이네요. 서울에 계시면 또 괜찮지만 지방에 있는 아이들은요, 지방에서 서울로 올려보내서 하숙하고 이렇게 하면 학비하고 등록금하고 하숙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러면 기본이 8,000만 원이에요. 요즘 아이들 한 1년 6개월 뭐 해외 나가는 거, 이게 또 기본이거든요. 적게 잡아도 8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만 주세요. 그럼 내가 대학 다니는 그 기간 그 전에 저 성공해서 아버지 어머니 편히 모실게요. 그럴듯해요? 그 말을 들으면 이 돈을 주면 얘가 정말 성공할까 성공 못할까 이거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요? 얘가 정말 부모님 생각해서 이러는 걸까? 아니면 제가 공부하기 싫어서 이러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들까요? 만약에 아들이든 딸이든 정색으로 이렇게 나오면 그 말 때문에 며칠씩 고민을 해보나요? 고민하는 아버지는 바보예요. 고민할 필요도 없고 들은 척할 필요도 없이 이거는 한 칼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런 문제는요. 본인들 생각에는 그럴듯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부모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 한 칼에 끝나버리고 고민할 문제도 못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도 더 전에, 그죠? 아버지의 권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유대사회에서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한테 줄 재산 미리 주세요. 이게 가능한가요? 이건 대학 등록금 절반 정도가 아니잖아요. 유산으로 물려줄 그 재산을 미리 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버지가 그 재산을 넘겨줘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이런 데서 생각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죠. 아들이 이상해요? 아버지가 이상해요? 여러분, 아들은 그다지 이상하지 않아요. 철딱선이 없는 자식이 뭔 소린들 못합니까만은 반면에 그 말을 듣고 그 아들의 말을 들어주는 이 아버지가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중심은 아들이 아닙니다. 이 비유를 흔히 가리켜서 탕자 비유 뭐 그렇게 제목 붙은 데가 많이 있는데 제 성경도 한번 볼게요. 아, 제 성경에 조금 이름이 다르게 붙었네. 예전에 뭐 탕자 비유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비유의 핵심은 탕자가 아니에요. 걔는 정상이니까요. 근데 정상이 아닌 아버지의 비유예요, 이 아버지. 그래서 이름은 뭐라고 붙이는 게 좋을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너무 기나요?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 이러면 여하튼 아버지 쪽에 관심을 두는 것이 이것이 본문을 바르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집을 왜 나가려고 그랬을까요? 이유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하는 짓을 보면 뭐 때문에 그렇게 했겠다 하는 게 일단 짐작이 좀 갑니다. 13절을 보시면요. 재산을 나눠줬더니 며칠이 안 돼서 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간 거예요. 왜 먼 나라까지 갔겠어요? 아버지가 다시는 나를 찾지 못할 곳으로 갔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 가서 우리 어머니는 허랑방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본 거예요. 이 아들이 왜 재산을 달라 했겠어요? 아버지의 간섭 없이 마음껏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소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이 아들만 가진 게 아니고요. 우리들이 때리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진 꿈이 뭐냐면요. 내가 고등학교를 가든지 대학을 가든지 가게만 되면 집을 떠나는 것. 그게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예요. 집 떠나서 시골 아이들이 서울로 가면 뭐하고 살고 싶은지 아세요? 대학 다닐 때 뭐하고 살고 싶으냐? 시골 아이들 얘기입니다. 다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자취한대요. 자취. 왜 그럴까요? 먹고 싶을 때 먹고 해먹고 싶은 거 먹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실제로 시골 아이들이 서울 올라와서 자취생활 시작해보면요. 집 생각이 한두 달 만에 내가 왜 그 좋은 집 놔두고 여기서 이거 한다고 그렇게 꿈을 꿨던가 한두 달 만에 거의 다 포기돼요. 그 한두 달 만에 포기될 그걸 이 시골에 있을 때 생각을 못하니까 어쨌든 빨리 대학만 가라. 부모 간섭 없는 곳에 떠나서 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번 살아볼 거라.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헛꿈인지 모릅니다. 아무 간섭도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산다. 이것이 참 좋아 보이는 듯 하지, 좋아 보이는 듯 싶어도 그게 절대로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게 복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차가 꼭 철로 위를 다니잖아요. 이걸 싫어하면 어떻게 되나요? 철로 위로만 다니던 기차가 나도 내 마음대로 한번 가볼래. 그래서 철로를 벗어나서 옆으로 가면요. 이걸 우리는 탈선이라고 합니다.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면 아무런 힘을 못 써요. 기차만 그렇습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들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저도 몰라서 물었는데요. 어항 속에 있던 금붕어가 이게 좁다고 넓은 세상 볼란다 하고 튀어나오면요. 붕어가 어항에서 탈출하는 걸 뭐라 그러냐고 물었더니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럼 금붕어는 어항 속에 얌전하게 있는 게 사는 방법이에요. 이게 좁다고 튀어나가서 될 일이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비행기는 제 맘대로 다니나요? 여러분, 비행기 제 맘대로 다니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도 가야 할 길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야 할 길, 가야 할 높이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이걸 말 안 듣고 제 멋대로 움직인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항로 이탈이라고 그래요. 요건 말이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항로를 이탈하면 어떻게 돼요? 사고요? 어떤 사고 나나요? 아니, 비행기가 뭐 가야 할 길 안 가고 지 마음대로 갔다 오면 뭐 별일 생기나요? 여러분, 옛날에 격추대가 떨어진 비행기나 갑자기 하늘에서 사라져버린 비행기나 이런 게 주로 주원인이 항로 이탈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저는 옛날에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요. 그 높은 하늘에서 비행기가 왜 빡치기를 해요? 그 넓은 하늘에. 항로가 이렇게 딱 이리 가는 비행기는 여쯤 높이로 가고 저쪽에서 오는 비행기는 이 높이로 가라. 이게 정해져가 있는데요. 이거 어느 한쪽이 어겼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가야 할 길을 잘 따라가는 것이 복인데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은 그게 복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로 떨어지는 겁니다. 무엇이었든 간에요. 여러분, 무엇이었든 간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그게 복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그 가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 복인데 아버지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 거라고 재산 들고 나간 것이 절대로 복이 아니더란 사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이건 막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봐온 어떤 어른 중에 가장으로서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에 안 머물러 있고 맨날 술집에만 가 있는 가장도 있어요. 옆에서 복이 딱 한데 집안 식구들 복이에요. 얼마나 딱한지 모릅니다. 가장이 가장으로서의 자리를 안 지키고 도박장에만 들락거리는 가장들도 도로 있는 것 같아요. 도박이 얼마나 무서운지 전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조금 알 듯도 해요. 결혼할 때 우리 장모님이 우리 집사람한테 딱 두 가지를 하거든 보따리사가 집에 오라고 당부를 했답니다. 그 첫 번째가 도박이래요. 홍수방이 도박하거들랑 보따리사고 집에 오라 이랬대요.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자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첫째 도박, 둘째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 둘째가 셋째고 뭐 아무나 얘기해봐야 제가 아무 상관없는 문제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아 둘째가 그거죠. 보증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대로 보증 써준다 하거들랑 뭐 잘 모르겠어요. 뭐 이거나 저거나 보증은 능력 없어서 못 쓰고요. 도박이나 술이나 뭐 이런 거는 애당초 관계 없었으니까 우리 장모님 코치가 뭐 결과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이 되긴 됐습니다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도박하는 게 저게 빠지면 참 무서운 거구나라는 느낌이 조금 들기는 했어요. 어떤 연유건 간에 아들이 아버지의 품 속에 머물러 있을 때 그리고 그게 아버지의 간섭이 아니고 아버지의 보호하심인데 거기 있을 때 행복인데 이 아들은요 그걸 떠나서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 인생들에게 이런 측면이 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 재산을 받아들고 이제 먼 곳으로 떠납니다. 그럼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지 착한 우리는 잘 몰라요. 한번 나가봐야 아는 거거든요. 감옥을 벗어나서 탈출하는 그런 기분일까 싶기도 해요. 근데 상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돈 있죠? 아무도 날 간섭할 사람 없죠? 마음대로 쓸 돈 있고 간섭할 사람 아무도 없으면 여러분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좋은 일 할 것 같아요? 안 좋은 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시간 많고 돈 많으면 정말 좋은 데 한번 써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게 막상 그렇게 되면 그렇게 잘 안 되나 봐요. 예전에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복권 당첨되면 뭐 할 거냐? 좋은 일에 좋은 거 쓰고 살겠다 하는 놈 한 놈도 없어요. 애들 거꾸로 물어요. 선생님 뭐 하실 건데요? 나는 학교를 다시 대학을 다시 가서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아이들이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에이 선생님 거짓말 마세요. 돈 많고 시간 많은데 아이들이 학교를 왜 다니겠어요? 어른들요? 왜 일하려고 고생하겠어요? 그저 신나게 먹고 제가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니까 허랑방탕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돈 많고 간섭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것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수고해야 먹고 살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고해야 먹고 사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마에 땀이 흘러야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땀 안 흘리고 편안하게 멋지게 살 수 있는 것 없을까? 혹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야, 어떤 사람 보니까 팔자 너무너무 좋더라.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진정한 행복은 아니에요. 제대로 사는 방식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건요, 약 중에 당이성 하는 거 있죠. 쓴 약에다가, 쓴 약은 먹기가 어려우니까 끝에다가, 바깥에다가 당을 이렇게 발라놓은 저게 약. 당이성이라고 합니다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가끔 있잖아요. 이 약을 빨아보면 달거든요. 달다고 그거 홀짝홀짝 빨고 있으면요. 그 껍데기만 녹으면 안에 쓰쓰 견딜 수 없는 쓴 약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녹기 전에 빨리 삼켜버려야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마에 땀 흘리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살면 멋있을 거라고요. 그 당위성 빨고 있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간혹 더 이상 수고할 필요도 없고 돈 벌 필요도 없이 마음대로 살 수 있겠다 그런 일이 한 번씩 생기긴 생기잖아요. 주로 복권 당첨이 되거나 아니면 느닷없이 부동산이 빵 뛰거나 뭐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경우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가진 분들의 말로가 대체로 비참해요. 너무 어릴 때, 너무 젊을 때, 너무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고 나면, 그때는 좋을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 얘기할 때 제일 좋은 예는 그거예요. 옛날에 그, 나 홀로 집에 가는 아역 배우 있었잖아요. 발음도 좀 이상해서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 아이가 아주 어릴 때 그 영화 두어편 저게 그 잘 돼서 엄청난 돈을 가지게 됐죠. 근데 그 결과가요. 아이가 큰 돈을 가지게 됐는데 그 결과 그 가정 다 깨졌어요. 아이는 마약 중독자가 돼가지고 갇혀있고 부모는 이혼하고 가정은 풍지에 박산이 났죠. 재산이 많이 갑자기 많아진다는 것, 절대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아진다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며칠 안 됐는데 그 재판 보면서 제가 참 많이 웃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가까운 데 카지노 있잖아요. 제가 자세히 찾아보니까 3년 동안 카지노에 들락거리면서 탕진해버린 돈이 230억이 넘었답니다. 230억이면 돈이 얼마가 되는지 감도 안 잡히는 그 돈을요, 3년 동안 탕진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재판은 소송을 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갖다가 수비하고 있는데 이 카지노 측에서 이걸 날 제대로 안 말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돈 일부를 돌려내라. 1심, 2심에서요, 만 10%인가 15%인가 돌려주라. 그렇게 판결이 났던 모양인데, 그러면 10%만 해도 23억이잖아요. 근데, 뭐, 그쯤에서 끝내지.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 판결이 며칠 전에 났어요. 전적으로 책임은 돈 잃은 사람의 책임이지, 카지노 측에서 그 와서 그러고 있는 사람을 굳이 감독하고 말려야 될 의무가 없다. 자기 본인 책임이다. 그래서 카지노 책임 없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제가 봐도요, 당연하다 싶어요. 본인 책임이지, 그걸. 근데 금액이 하도 어마어마해서 제가 유심히 그 기사를 봤는데요. 세상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렇게도 빠지는가 싶어요. 재산, 많은 재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 재산을 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 같아요. 그 많은 재산을 관리 잘하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참 안 될까? 저한테 그런 거 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으니까 하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약한 구석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그럴진 몰라도 오래오래 그렇게 재물에 흔들리지 않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간증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많은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요. 누구는 바람나고 누구는 뭐 무슨 사고를 치고 그러는 것 같더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당장에 거부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지만 또 거꾸로 예수 안 믿는다고 농땡이 좀 친다고 해서 당장에 우리 가정에 무슨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젠가 본문에 보면 큰 흉년이 닥치죠. 진짜 위기의 때가 되면 이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장에 무슨 큰 문제는 안 생겨도 여러분 무너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징계의 회초리를 들면 무너질 때는 걷잡을 수 없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아들이 허랑방탕했다? 우리가 말해서 허랑방탕이지 본인은요 신나게 살았죠. 그런데 큰 흉년이 닥치니까 드디어 구제불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신분이 얼마나 떨어졌는가 하니까 16절에 보시면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다 그랬죠. 돼지 치는 곳으로 일을 하러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돼지 친다 그러니까 좀 일이 험하고 지저분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돼지 친다는 건 이거 안 먹는 짐승이잖아요. 기르지 않는 짐승이에요. 이 부정한 짐승을 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일 중에서도 우리는 뭐 3D 직종이었죠 그러죠. 이거보다 훨씬 더 못한 정말 형편없는 자리까지 낮아졌다라는 걸 표현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간섭 없는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갔던 그 인생의 결말은요, 겨우 되지보다 못한 상황이 됐더라.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당자는 이 정도에서 돌아왔으니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갔다가 그나마 돌아오지도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멋진 인생 한번 살아보겠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말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만큼 높아져 보겠다고 발버둥친 그 인간의 결말은 이 모양이라는 거죠. 거기 어떤 철학자가 하나님은 죽었다고 큰 소리를 빵빵 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다고 큰 소리 치면 그 다음 답이 없어요. 그 양반은 결국은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정신 이상으로 우리 흔히 한 말로 미쳐서 죽고 말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불쌍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기 마음껏 멋지게 살아볼 수 있을 거라고 나가서 신나게 살았어도 결론은요, 되지보다 못한 이런 형편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 이렇게 드리라는 것을 알고서 재산을 나누어 줬다는 것이 이게 이상한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이 아들이 거지가 돼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본문에 거리가 뭔데 그러죠? 이 아들이 멀리서 나타나는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이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하기가 쉬워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나를 기다린다면 아버지 있는 집 어디인가 아버지가 있을 것이니까 목표를 알고 오는 거잖아요. 그 아들이 아버지 발견하기가 쉬운데 아버지는 아들을 발견하기가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얘가 거지꼴로 올 거다라는 건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 어느 방향에서 나타날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멀리서 거지 하나 나타났는데 아들이라고 금방 알아보고 뛰어갔다는 사실은 아버지는 얘가 이런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기다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재산을 들고 아버지를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소원하는 아들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 재산을 주면 이 아들이 나가서 이거 다 틀어먹고 거지가 돼서 어느 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면서 이런 재산 내주는 아버지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키우는 이 우리 아이들이 이유도 아버지가 보기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집을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착하게 커지면 정말 감사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님께 절 떠나고 싶어하는 이런 경향이 좀 있죠. 부모님께 순종 잘하는 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신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순종보다는 반항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요. 가끔 어떤 아이들요, 학교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학교 안 가려고 버티는 아이를 어떻게든지 학교 보내려고 하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동생 넷 중에 하나, 학교 안 가려는 동생이 하나 있어서 제 손으로 학교 자퇴시켰어요. 제가 졸업한 모교에 제 스승이었던 분이 교장으로 계셨는데 그 학교에 갈 때마다 좋은 일로 갔었어요. 졸업생이 모교를 찾아가고 옛날 선생님을 찾아갈 때 선생님들 참 반가워하고 좋아하시잖아요. 찾아가면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교장실로 찾아갔더니 웬일이냐고 그래요. 선생님, 오늘은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로 왔는데 동생 하나 이 학교 다니고 있던 애를 도저히 안 되겠어 자퇴를 좀 시키려 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 말려, 나도 내 아들 내 손으로 자퇴시켰어. 신경 쓰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학교 안 다니려고 그러네요. 그래, 어쩔 수 없어서 말리고 사정사정 하다가 안 돼서 자퇴를 시켰잖아요. 세월이 좀 흐르고 철이 들면 얘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때 나 좀 조금 더 말려서 그냥 학교 다니도록 해주지. 조금만 더 해보지. 이런다. 조금만 더 해본 정도가 아니다, 야. 참 말이 안 돼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랄 때 어른들 말 잘 듣고 부모 말 또 너무 잘 들어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뭐 예외를 하기라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부모님 말,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들이 이게 참 복되지만 잘 안 들으려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 부모들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혹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요, 집 나가고 싶어하는 아들이 있으면 재산 띠내서서 일찍 내 보내세요. 그렇게 가르치나요?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라고 가르치는 본문이냐?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설령 그렇다 해도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아이에게 만약에 그렇게 재산 줘서 내보낸다 그러면 부모가요 아마 밤잠 못잘걸요. 엄청난 고통을 각오하지 아니하고는 이 일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라고 가르쳐 키우라고 가르치는 본문이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뭔데요?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이야기지 우리의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 아들들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지 사람의 이야기, 어느 가정의 이야기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아버지는 재산을 그렇게 떼내서 보냈을까요? 이미 아버지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린, 이 가정에서 마음이 떠나버린 이 아들을 붙들고 있으면 붙들 수는 있겠지만 진정으로 부자지간의 관계는 제대로 된 관계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아버지는 아시는 거예요. 이 재산 내줌으로 해서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거지꼴이 돼서 돌아올 거다. 그러면 그때 다시 새로운 부자관계, 진정한 부자관계를 이룰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재산 줘서 내보내는 겁니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 누가 고통스러운가요? 아들은 그다지 고통스럽지 않아요. 돈 떨어지기 전까지는요. 막판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돌아오겠죠. 그때는 힘들겠지만 그 돈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는요, 얘가 떠나간 그때부터 다시 돌아올 때까지 얼마만큼 힘들고 고생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두고 뭐라고 했냐면요, 사람은 그냥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태어나면요, 거의 대부분의 짐승들은 태어나면 즉시 일어나서 독립해서 살아가요. 특히 야생 같은 경우는 더 하죠. 사슴이 새끼를 낳으면요 턱 떨어져서 잠시 꿈틀꿈틀하다 보면 툭툭 털고 일어나서 먹을 거 찾아 돌아다녀요. 사람은요, 낳고 길러보셨잖아요. 제 발로 돌아다니면서 제 거 찾아먹는데 며칠이나 걸려요? 몇 년씩 걸려요? 짐승하고 사람을 그렇게 비교해보면 여러분 짐승은 거의 완성돼서 태어나요. 사람은요? 완성돼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도 부모가 잘 돌보지 않으면 사람이 안 돼요. 개가 물고 가서 개가 키우면요 사람이 안 되고 개가 돼요. 사람은 그렇게 완성돼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낳는다고 끝이 아니다. 낳은 다음에 그 다음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들어 가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이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셨던, 작정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낳기만 한다고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땅에는요, 낳기만 하고 그 다음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아버지가 간혹 있는 모양이에요.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죠. 낳은 다음에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자녀 사이에 이 제대로 된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요, 엄청난 희생을 각오해야 되고 하염없이 가슴을 졸여야 이 관계가 제대로 돼 가는 겁니다. 어제 아침에 멀리 갔다가 돌아오니까 피곤도 하고 눈도 잘 안 떨어지고 그러는데 아들 녀석이 집에 턱 들어 누워갖고 빈집에 와서 미리 자고 있어요. 그 전날 와서 자고 있던 모양이죠. 그래서 눈도 잘 안 떨어졌는데 비비고 들어가니까 이 자식 한단 소리가요. 아빠, 한 시간 뒤에 손님 와요. 그 어려운 손님이 오는 거예요. 지 친구, 내년에 결혼할 아가씨가 한 시간 뒤에 온다는 거예요. 저 엄마가요, 야, 오지 마라 해야 되지. 그걸 왜 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눈도 안 떨어지고 집도 엉망인데 하고 야단을 쳐도요, 온다는데 뭐 어떡해. 막상 오니까 또 어떡해요? 왜 왔냐 그러나요? 오니까 또 앉아가지고 한 시간 동안 열심히 쓸고 닦고 얘가 다 해놔놓고 앉아가지고 좋아하고 막 떠들고. 오기 전에 아들 임마 그렇게 애미기고 그러면 되냐 하고 지 박혀도 아무리 지 박혀도 꼼짝 안 하는 게 그게 아들이잖아요. 막상 와놔놓으면 또 어떡해요? 5분 만에 쫓아내긴 쫓아냈어요. 너끼리 가서 놀아라 임마. 그래서 오지 말고. 힘든 건지 힘 안 든 건지 모르지만 그것도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요.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고 만들어 놓은 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수고를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이걸 간단히 이야기해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떠나간 이 아담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시잖아요. 그래서 먼 훗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날, 그날이 이게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인간을 온전하게 만든 완성이 그때 끝나는 겁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길고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음을 이 비유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탕자에게 재산을 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인생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에 대한 비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자유의지라는 걸 주지 않았더라면요, 인간은 사고 안 쳐요. 마치 짐승이나 로봇처럼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라는 걸 주었기 때문에요. 자유의지라는 걸 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건지 말 건지 제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나가버린 거예요. 본인은요, 그게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이 인생 사는 게 참 힘들다 어떻다 이러고 있지만 우리보다가 더 힘들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들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도 힘들고 하나님도 이렇게 힘들어하십니까? 하면 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른 동물이나 로봇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고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아픔을 겪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식을 낳고 기르고 참 힘들잖아요. 그 고생이 언제 끝납니까? 몇 년 하면 끝나요? 자식을 낳아 기르는데 이 고생이 언제 끝나요? 다른 말로 할게요. 오죽하면 자식 낳고 기르는 것을 죄라고 말하잖아요. 낳은 죄. 낳은 죄는 언제 끝나나요? 이거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문 했으면 소유권 이전이니까 이제 알아서 늦게 살아. 그럼 끝나나요? 아니, 그래 끝냈는데 그 이듬해 또 하나 달고 들어오면요, 이거 어떡해? 여러분, 낳은 죄는 죽어야 끝난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무서운 죄인데 어떻게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 낳겠냐? 안 놓을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 안 놓는 애들이 요즘 많이 있대요. 그건 또 바보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는 어른이 되고 부모 자식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힘들어하면서도 그 속에 감동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겪었던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일이 그거였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집 나갔던 이 아들이 결국은 다 털어먹고 너무너무 힘들어지니까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낸 거죠. 예전에 아버지의 집은요 너무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고 너무너무 불편한 거였어요. 그런데 막상 너무너무 어려운 처지가 되고 보니까 그 아버지의 집이 정말 내가 살아야 할 곳, 내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었구나 하는 걸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은 이런 걸 미리 깨닫지 못할까요? 꼭 일 터져야 나중에 가서야 그걸 깨닫게 되는. 그러나 그때라도 깨닫게 된 것이 복이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냈다는 사실이 이 아들이 회복되는 출발점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던지를 생각해보는 것, 이것이 회복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염치가 없잖아요.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이제 아버지라고 나 부를 자격도 없으니 그냥 아버지 나 품꾼으로 써주세요. 그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향해서 똑바로 왔을까요? 아니면 엇비슷하게 지나가려고 했을까요? 전 예전에 그 가출했던 아이 생각이 하나 나는 게 있어요. 시골 아이들이 가출하면 보통 길어야 2, 3일이면 돌아옵니다. 2, 3일 만에 돌아와서 선생님한테 또 한 대 두들겨 맞고 다시는 가출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래가 광고 좀 하고 난 다음에 교실에 들어가고 뭐 이러는 건데 시골 아들에게 흔히 있는 일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 어느 한 놈이요. 얘는 가출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선고를 하고 갔어요. 난 너것처럼 2, 3일 만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고 가출한 거예요. 가출해서 얼마쯤 지나면 아이들 가는 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저 중국집에 짜장면 배달하고 다녀요. 근데 이놈이 몇 달 만에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며칠은 괜찮죠. 근데 얼마쯤 지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요? 아이들한테 나는 너희처럼 2, 3일 만에 안 돌아온다 이거 큰소리 치고 한 거 이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이때 방법이 뭔지 압니까? 우리 동네 아저씨나 아는 사람한테 들켜서 붙들려가지고 멱살 잡혀서 가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발로는 못 와. 잡혀서 가면 가서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나 안 온다 했다, 안 온다 했단 말이야. 안 올라 그랬어. 근데 우리 아저씨한테 잡혀가지고 할 수 없이 온 거야. 요리야, 체면이 좀 산다고요. 묘하게 그런 심리가 쓰더랍니다. 아는 게 아니라 몇 달 만에요. 아는 아저씨한테 붙들려가지고 끌려오긴 왔어요.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게 뭔지 아세요? 난 내 발로 온 거 아니다. 난 정말 안 올라 그랬다. 근데 잡혀서 왔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러니까 여러 달 만에 와가지고 얘는 너무 저게 하긴 너무 오래돼가 그 해에 복학을 못했어요. 그 이듬해 신학기에 다시 복학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하는 말로 한 해 쉬었잖아요. 이듬해 그 아래 학년한테 다시 복학을 해가지고 콧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거 뭐냐면 야 난 수학여행 두 번 간다 이러고 있었어요. 수학여행 갔다 와서 가출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다시 신학기에 다시 복학을 해놔놓으니까 그 이듬해 수학여행 또 가는 거예요. 이놈이 노래 부르면서 야 나는 수학여행 두 번 간다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애들 그거 웃기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는 참 어려운데 아버지가 나를 먼저 발견하고 너 이놈 자식하고 탁 끌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뭐 어쨌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만은 생각은 복잡할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런 고민할 겨를도 없이 멀리서 아버지가 보고 자기를 붙들어 들어간 거예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품꾼으로만 써줘도 좋겠다 하고 얼쩡거리고 있었는데 붙들려 들어가서 품꾼이 아니고요. 진짜 아들 대우를 받고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그 집에서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까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다시 자기 아버지 앞에서요, 이젠 내가 당당한 아들이 됐다고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는 이제 절대 못 그러죠. 절대 아버지 앞에는 당당하지 못할 겁니다. 재산 다 털어먹고 아버지가 나를 다시 받아줬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래도 아들인데 라는 소리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기죽어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너무 기죽어 있으면 아버지가 또 마음이 아파요. 이게 조절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마을에 나갔어요. 전 이 부분 생각이 더 재미있어요. 마을에 나가면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 임마 무슨 낮잠으로 집에 들어와서 그러고 있냐 하고 사람들이 틀림없이 비난을 할 거란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염치가 있지. 무슨 낮잠으로 다시 집에 들어와서 아들이 앞시고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말하면 이 동네 사람들 말 맞아요. 어? 맞네. 그래서 이 아들이 다시 보따리 사서 나갈 수 있나요? 이젠 못 나가요. 이유는요? 아버지 때문이죠. 아버지 때문에 이 집을 다시 나갈 수 없고 아버지 때문에 나를 용서하고 아들로 받아준 그 아버지 때문에 동네 사람들의 그 맞는 말을 다 무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전에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해가 나갔던 아들이지만 다시 용서받고 집에 들어온 아들은요, 자기가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서 아버지가 나를 용서했는데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이 집을 다시 떠날 수 없고 당당하게 내가 이 집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데 가끔 나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내가 이게 뭐냐, 이거 왜 이러냐, 이러고도 내가 하늘나라에 갈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에 사탄이 찌릅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여, 네가 그러고도 천국 갈 수 있겠냐라고 찔러요. 요거 사탄이 찌르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요? 천국 가는 것은 내 노력으로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하셔요. 그래,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 가는데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고 아들로 받아줬는데 네가 왜? 이렇게 서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이 아들은 당당하게 부딪혀 나가야 합니다. 아버지 때문에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찔러대고 유혹을 하고 미끄럽더라도요,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유는요, 나를 용서하신 그 아버지 때문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어떤 한 인간의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어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인생을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돌아온 탕자의 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린 그렇게 당당할 수는 없죠, 사실은요.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그 아버지의 뜻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보여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때문에 당당할 때 당당하고 겸손할 때 겸손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인생이 무엇이 관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중하게 창조하시고 귀한 은혜를 더해주셔서 이 인간들 때문에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그렇게 소원하셨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요 감사일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늘 부족하지만 이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하고 못난 우리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절망시키고 좌절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고 실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